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고 또한 이 강대국이 또 잔혹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신사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잔혹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피해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 도시이자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고대 문헌을 보더라도 그 아수르의 잔혹성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상대의 적군의 시신을 창에 걸어놓던지 아니면 그것을 막 들고 행진한다든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이 잔혹한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적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강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합리적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무심코 그러한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나서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애굽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현실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동맹을 맺는 문화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동맹을 맺을 때는 단순히 지금처럼 외교적인 사인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 모든 신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 신들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전략적 외교적인 위치에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이방 신들과 함께 연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방문해서 그 제단을 보고 와서 그대로 베껴서 이스라엘에 다시 옮겨 짓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동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그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다시 올무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갑자기 다시 아수르가 남유다로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지했던 그 대상이 지금 다시 올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참 많이 놓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누구도 내 가치를 내가 가치를 매기는 것은 나 스스로지 타인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의 선택권에 결정을 가진다라고 이 시대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삶 속을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의지하고 있고요. 직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월급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관계를 굉장히 의지하고 거기서 신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의지하고 있죠. 사람은 나도 모르는 순간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권위 아래 놓일까를 계속해서 성경은 질문하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의지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부서를 옮겨야 되든지 아니면 나가야 되든지, 여기서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관계, 여러분 관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추석을 지나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이 가족들 가운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석이 즐거운 추석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석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팍 들끓다가도 갑자기 제사 지내고 이러한 모습 보면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한계를 느낍니다. 아, 왜 이렇지? 왜 나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건가? 난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족의 복음이 전파될까? 성교 가면 참, 성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잘 믿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 회심해서 코리안 파티를 오든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참 사람들이 믿고 잘 변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그 실망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뢰했다가 또는 신뢰하지 못했다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재정,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화폐의 가치가 추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냐면 우리는 나 자신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많은 결단을 하지만 내 결단만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놓인 현실이고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명제처럼 남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정답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 내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믿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나의 넘어짐과 그 나의 넘어짐 속에서, 나의 실수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은 비를 준비하시며 이것을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것을 아 믿었다 내가 이것을 믿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아수르 애굽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다짐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계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올 거야.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지금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기도 응답만 되면 참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기도응답이 잘 돼서 하나님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결론만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너무 싫어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피를 마르게 하거든요. 빨리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것을 내 삶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정답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보듯이 뭐 1번에 4번, 2번에 5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속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추석에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씨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날마다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인생을 방향을 아는 이 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걸어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믿고 걸어갈 것인가 신뢰하면서 그것을 걸어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분을 신뢰하고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 걸음걸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슬픔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뚜벅뚜벅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오히려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선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길을 만들어가는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순간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아수르를 선택하고 강대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빨리 살 길이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이 남은 자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교차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남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의지하게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늘 우상은 지금 당장 살 것들만 보여줍니다. 이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고, 이거 있으면 나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은 단기간의 안정이 아니라 영원한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 더디고 보이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놓여진 선악과의 문제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냐, 이 질문은 지금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거짓은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들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불타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떠한 감정일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특히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들이나 누군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세게 치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치면 여러분 환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함몰되어 있고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면 가장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단기적인 시선에서 내 앞에 이것이 나의 평안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서 9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큐티를 한 번 안 했고 내가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내가 뭐 한 번 안 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오히려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내가 예배 한 번 더 했다고 그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본질적인 내적인 것은 이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언약 가운데서 스스로의 성실하심을 증명하시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성결을 완성하시는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라 하나님을 주위를 한기하게만 하며 늘 그분의 신실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이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하는 남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능력이라면 이 남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알고 큐티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목격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격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큐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또 어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내가 목도하는 것보다 목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서 이렇게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참 신앙의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 숙제가 많다고 저희 진원들이 굉장히 막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서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숙제를 줄여주진 않습니다. 줄여주지 않고 뭐 그냥 같이 해보자라는 말로 막 계속해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동료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반을 하다 보면 영성일기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적으면 지금 영성일기를 계속 적다 보면 아마 제가 생각에 우리 제자반을 하는 우리 진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를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심코 적었던 기도 제목이고 나는 무심코 했던 이야기고 나는 무심코 했던 말들인데 그 안에서 나의 기록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적었던 영성일기를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28절부터 나가면 여러분 28절부터는 굉장히 이스라엘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미그론과 믹마스, 뭐 게바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이것이 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수르 군대의 침입 경로를 의미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무엇인가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3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시를 꺾으시리니. 아수르의 그 강대함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서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실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우리 사사기 강의를 들어서 알듯이 기드온 이야기랍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그리고 막대기를 들어 바다에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지금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쓰였냐면 여러분 그 굉장히 탁월한 구조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앞쪽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역사를 기록해 둡니다. 미디안을 물리쳤던 이야기,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던 이야기, 그리고 쭉쭉쭉 아수르가 침입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전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여러분 그 건져내셨던 시기가 언제냐면 노예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탁월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로 오면 아수르를 동일하게 물리치시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이 내 신앙이 어려워지고 내 신앙이 힘들어질 때, 제가 아까 영성일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운행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겠으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겠으면 나중에 조모임이나 팀모임 가셔서 내 옆사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나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지만 저 팀원에게 조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신실하구나, 참 은혜롭구나, 변하지 않으시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며 그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미래에 올 재앙 아수르의 이 치열한 침입 속에서 우리가 이 환란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혁혁한 위력으로 일어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력으로 일어나셔서 정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게으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주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달려나오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달려나오시겠구나. 그러한 장면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겠지, 기다리고 계시겠지, 어떻게 보면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격 없음이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여호와를, 너희 여호와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